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때가 되어서 자녀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먹이듯이 오늘 주일은 더더욱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명하신, 정하신 우리를 돌보시는 날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눈 팔았고 일주일 동안 연약한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참 부끄럽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차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기고자 하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모든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68문부터 170문까지인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문 주의 만찬이란 무엇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신약의 성례의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 그들이 주님과의 연합하여 있으며 거제하고 있음을 확언받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드러내고 새롭게 합니다. 169문 주의 만찬이라는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만찬의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령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용도에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나누고 떡과 포도주 모두를 성찬 참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떡을 취하여 나누고 또한 성찬 참여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몸이 그들을 위하여 찢겨지고 주어졌으며 그가 피가 흘려지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170문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답.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소들이 받는 자들의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믿음으로 받아 적용함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주요하게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살펴보고 있고,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성례인데요. 성례 중에 지난 시간까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죄 만찬,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세례도 중요합니다만 성찬은 더더욱 중요해서 성찬에 대해서 아마 3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오리 문답도 많은 문항으로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먼저 신약의 성례 하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주께서 정하신 성례임을 선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분명히 나타나시지 우리 주께서 제자들 모아두시고 유월절 때 이 성례를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것이 내 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잔을 가지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하셨고 이것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언약, 누가복음은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새언약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이죠. 결국 이 첫 번째로 이 주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예식, 이 예식은 오늘 그 대요리 문답에서도 처음에 168문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제정하시는 대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기본적으로 주의 죽으심이죠. 이 기원은 유월절에 있죠.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형으로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때 구원하실 때 사실은 동일하게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이었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절기로 삼으라 하셨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을 행하실 때 죽으실 때 실은 죽으실 때 그 의미가 사실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사함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옛 그 모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죽으셨죠. 그래서 성찬의 기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성찬은 예식이잖아요. 의식이고 영적인 실체를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의식인데요. 의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건데 우리가 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심이다라는 것이죠. 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피 흘리심인가 했을 때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을 표상하고 그것이 이제 찢어지고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찬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영적인 사실은 그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거꾸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사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믿음으로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만 그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에 주님께 받은 예식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그래서 동일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새 약속이다. 사실은 새 언약이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로 약속하신 바죠. 그 약속하신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루셨다.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이제 확증해 주는데요.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결국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주셨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양 이 의식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영적인 사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께서 믿는 자와 하나가 되어주셨다. 우리와 신령한 연합관계에 연합관계로 들어가 주셨다. 라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보시면,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어떻게 자기 살을 내어줄 수 있느냐, 시기는 하는 것이냐. 이 오해는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까지 쭉 이어졌던 것인데요. 주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걸 들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자신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56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5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사는 것 같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사실 존재적으로 우리 주님은 본질상 아버지와 동등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연합 관계에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보내심을 이제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을 낮추심이고 그 낮추심이라는 것은 오직 구속의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가운데 낮아지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종의 형체를 이제 취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본질상 하나이나 구별이 되었잖아요. 사실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구별이 있죠. 성부와 성자로서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피조물은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피조물에게 없는 것인데요. 마치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려는 듯이 거기에 이룰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신성에 가까이 하려는 듯이 아들께서 성자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작정 가운데 낮아지셨죠. 종의 형체를 취하신 말미암아 그 생명이 계속해서 아버지로 나오는 것, 원래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인간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비죠. 결국 그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상 하나임에도 구별되셨고 그리고 또 종의 형체에 취해서 구별되시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또 영원히 의이고 선이신 것처럼 영원한 실존이시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순간순간 변화되어지죠.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이렇게 탁자를 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탁자는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깎이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력,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각력이 보고 만지는 게 부족하게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 이 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대로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서 무너지지 않겠어요? 100년으로 모자라면 1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모든 게 다 변화되고 있고요. 영원하다라는 것,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존속하게 하실 때 사실 가까스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아들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아들과 우리를 그렇게 본질상 분리되지만 그러나 본질상 이제 구별 완전히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것을 판단력이 연약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먹는 방식으로 계시하신 것에 불과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쉬운 것, 신앙생활 통해서 쉬운 것만 생각하기 좋아하는데요.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주면 아 좋다.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신령한 관계, 그 놀라운 관계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고귀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실은 이건 좀 대담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시는 것, 거긴 죄도 포함돼요. 죄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서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괴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는 뭐 깜짝 놀란 일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가 발생하면 그것을 겨우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사용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해서 결국 이루시려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라고 성경을 따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굳이 이런 의식이 필요할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명하셨고 우리 주님이 죽기 직전에 엄중하게 명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없이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이런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찬을 작정하셨고 교회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고 한다면 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 분명히 받아야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160 구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찬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 성찬의 두 기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죽으심이죠. 또 한 가지 기둥은 그분과의 우리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은 결국 만찬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 없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의 보편적인 그런 계시니까요. 결국 이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의 절기인데 실은 우리가 내용상 나누고 있습니다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맞춰지는 그 7일간의 8일간이죠. 8일간의 그 절기가 바로 성찬으로 지금 이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할례가 세례의 원형인 것처럼 구약의 무교절과 유월절이 성찬의 원형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성찬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명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은 다 이제 폐하해졌고요. 어떻게 행하던 것이냐? 169년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명대로 떡과 포도주를 취해서 그것을 이제 축사로 말미암아 구별하고 축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는 성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170문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축사하면 그때 떡이 진짜 화학적으로 변화돼서 이상한 떡이 되는 게 아니고요. 떡은 그대로 떡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실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나가면 떡이 많잖아요. 무슨 바게트 가면은 저 옆에도 빵집 있죠. 수없이 많은 빵이 있죠. 그죠? 그 빵이 다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합법적인 말씀 사역자가 그 빵에 축사했을 때 그 영적인 실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임하는 것, 주님의 몸이 그 떡을 취하는 신자에 가까이 하는 것,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찢고 찢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취해서 그 잔을 또 따르고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신자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이 주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하거나 장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빵은 무슨 빵으로 할까? 이스라엘 빵으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것을 뭐 누가 전달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엉뚱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죠. 주님 명하신 그대로 행하실 때 이 성찬은 교회의 유익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이제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분들은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니까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권위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처럼 유익한 것들을 다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실제로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부정적인 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결국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한 연합관계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의 그 신령한 관계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아들의 육신을 취하여서 낮아지게 하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여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는 그리고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신비한 그 존재로부터 다시 그 아들이 사람과 연합이 되어서 마치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계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하부 비슷한 형태로서 관계를 형성해서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같은 존재를 구성하시는 것. 그게 사람을 입히고 먹히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오해하신 것처럼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먹으라 나를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오해한 것처럼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에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신자에게 함께 주는 것 차이 없이 주는 것 차별 없이 주는 것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성찬이 그 믿음을 독려하도록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168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가 없어요. 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뭐 건강, 뭐 재물, 뭐 자녀 다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다 수단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아버지로서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 나누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혜의 삶이고요. 그것을 더 우리가 분명히 누르도록 성찬이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그 은혜를 일으키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곳에 합법적인 목사가 축사한 그곳에 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 안에, 내 안에 그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찬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신령한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멀지 않고 가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늘 골몰해야 되는 것이 그 연합이죠. 그러니까 늘 나라고 하는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다른 그러나 하나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신자가 갖는 사실은 굉장히 골몰해야 되는 신앙 행위예요.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조하시고 더 부릴 듯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찬을 주셔서 여러분 성찬을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평소에도 그것을 애쓰시고 주님께 간구하시지만 성찬 때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진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께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육신으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육으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봤을 때 사라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 육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때죠. 부활의 때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능력들, 모든 구원의 재료들, 신령한 그 일들을 각 시대의 교회들에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그게 연합이에요. 이건 영적인 연합이죠. 그죠? 분명히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 늘 자꾸만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존재해요. 다만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속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는 그 일들은 모든 역사 시대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찬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 육신이 구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 자체는 육신, 우리 주님의 육신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오해한 것이 이제 카톨릭이죠. 그래서 오늘 170문의 마지막 170문 보면 제가 대여리 문답은 좀 저항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0문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주의 만찬에 합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라고 선언하죠.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대우림다 읽으실 때 아니고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니고는 당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성경 해석, 이단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런 선언은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주님의 몸이나 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다만 그 요소들이 받는 자들의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시지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조에 있는 것이다. 떡과 포도를 먹으면 우리가 육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 감각하잖아요. 그 감각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영적인 모든 유익이 그분의 존재성이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170문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 임재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은 좀 적당하지는 않고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육으로는 아니시죠. 그죠? 그러나 그 육을 포함한 우리 주님 전체 다음 시간에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 전체 우리 주님 전체는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을 초월한 우리 주님 전체 우리 개혁자들은 이걸 좀 구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전체가 성찬 때 반드시 임하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육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하늘로 초대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초대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바로 그곳이 하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칼빈이 말한 것이고요. 아고스틴스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성찬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무엇이 따라간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찬에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더 강렬해지고 확고해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까지 여러분께서 간직하게 되고 강화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활할 때 우리 육신으로 주님께 다시 임하실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시는 그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170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유익을 성찬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성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지금 거절되고 있는 감춰져 있는 이 시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되는 그 일을 소홀히 않게 해주시고 속히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